이제 오늘 15일째 마지막 특새 새벽입니다. 보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자매 이야기죠. 두 자매는 성향이 아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좀 일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동생은 그 조용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니는 예수님을 아무래도 대접하려는 순수한 마음에 이제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흘낏 보니까 방에서 자기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확 짜증이 났어요. 예수님에게 투덜거린 겁니다. 아, 이렇게 좀 일이 바쁘고 일손이 모자란데 내보내서 쟤도 일을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이라는 것은 일을 적게 하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쪽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렇게 특새라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마치 이 새벽은 우리 모두에게 1년 중한 번쯤은 그런 시간이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이제 지내다 보면 내 개인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전전긍긍한 마음, 또 부모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 다반사입니다. 또 비즈니스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많은 일로 우리의 마음은 늘 피곤해 있어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곤고하고 또 풀어내지 못하는 마음의 앙금 때문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막 계속 충동질하고 격동시키죠. 그래서 부르르 떨게 만들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15일 동안, 이제 오늘 15일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잠을 쪼개고 일어나 하루를 일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 커다란 결심은 아니지만 그것도 또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인구가 확 줄어선 안 되고 여전히 새벽은 계속되니까 깨워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설명을 익히 들어왔죠. 골로새 지역은 특별히 그 신비주의 종교에 대한 기대와 또 목마름이 컸던 지역입니다. 교회가 그 한복판에 복음을 듣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그 혼잡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성경을 쭉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골로새 지역에 지금 무슨 특별한 아주 뾰족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나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소식에 근거하면 보편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다 보니까 많은 위험 요소와 문제점들을 사실은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교회에다가 오늘 이제 본론을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쓰는 건데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여기 특별히 얼굴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이제 저녁에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 골로새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삼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아주 그 맑은 그 생수를 많이 생산해내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공급돼서 식수로 쓰기도 하죠. 그런 지역인데 바울이 이 지역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썼다. 1절을 보니까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그러면 무슨 문제로 힘을 썼을까? 어떤 문제가 분명 발생할 조짐이 있거나 위험적인 요소를 이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그 힘쓸 수밖에 없었던 내재적 위험이 뭘까?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문장 한 단어 안에 그 문제점들이 슬쩍 드러나죠. 2절을 보시면 이는 그 문제점들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앞을 보십시다. 첫 번째가 무슨 표현을 했어요? 그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뭘 받기를 원한다?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자, 그럼 마음의 위안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위로. 그 누구에게 위로하는 겁니까? 보통 누구에게? 어떤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목회적 반응이죠. 위로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 위로를 해야 될 목회적 기능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내재하고 있던 그 불만족, 이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신비주의 종교에 많이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지역의 특성상 모두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패턴, 신비주의적 종교에다가 이 기독교라는 색깔을 덧입히면 자기들이 추구하던 그 계시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성향인 사람들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항상 문제라는 게 그래요. 수만 명의 교인이 있어도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건 일부 사람들의 준동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지금 문제가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일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종교 색채를 기대하고 목말라 한 나머지 불만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을 내쳐야 된다, 잘라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주의 위로가 임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양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내거나 효과나 효율이 우선적 가치나 기능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해왔죠? 몸. 몸은 몸끼리 경쟁 구도를 가져서는 그걸 분열증이라고 하죠. 몸끼리 경쟁을 해서 되겠어요? 왼팔하고 오른팔하고 경쟁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 협력과 보완 관계 있습니까? 이건 협력과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해왔던 교회론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분위기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 주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따뜻한 표현으로 격려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오래전 일인데 어느 장로님이 거의 매일 목양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탠레스가 되고 잘못하면 암이 걸리겠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목사님도 좀 그 병자를 위해서 안수도 좀 해주시고 신의 역사도 좀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축복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그런지 목말라 있는 성도한테 아 그거는 복음이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빙긋이 웃고 넘어가고 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죠. 거의 한 1년을 그렇게 출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1년을 목양실에.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이제 물론 제가 집례를 했죠. 근데 답은 그거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또 성향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틀리고 맞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성향의 성도들이 골로새 지역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따뜻한 목회적 언어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런 만족치 못하는 영적인 성향도 문제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분열을 초래했어요. 보통 이제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신비한 쪽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자칭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영성파라고 얘기를 해요. 영성파. 근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아무데나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데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굉장히 통섭적이고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성파다 하면 뭐 방언도 하고 좀 은사도 한두 개 갖고 막 기도 세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영성파로 그림을 잘못 갖고 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상식적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영성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을까요? 2절을 잘 보세요. 보시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하라고 되어 있죠? 연합하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위 신비적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분란을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획일적이어서는 물론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장미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지구 천지에 다른 꽃은 없고 장미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미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세수대야만한 해바라기도 있고 맨드라미도 있고 그래야 참 장미꽃이 참 이쁘다. 이 감이 생기는 거지. 장미꽃 좋다고 온 천지에 고수부지에 가도 장미, 뒤뜰에 가도 장미, 전부 장미 천지면 그 장미꽃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쁘고 못남의 기준은 아니겠으나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 다양성에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연합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음을 어떻게 하여? 무슨 사랑? 그 다음에 뭘 합하며? 뜻을 합하며. 무슨 마음? 아, 이 짧은 문장 안에 동일한 가치 개념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네 번에 걸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이걸 품으란 말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후대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능은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한 배에서 난 자녀들도 너무너무 성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굴도 다 똑같고 성격도 다 똑같고 먹는 음식도 다 똑같고 그러면 이 세상이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사실은 없어요. 물론 무섭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사람만큼 재미있는 게 없죠. 다 다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이런 신비주의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의 불만, 그들이 벌어지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적 산물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이런 위험을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편지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뭐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앞을 좀 보실까요? 세 번째 문제가 이들이 진리에 대한 식별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위험이 농후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부채질했던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신비주의적 종교 색채를 띠면서 이걸 더 해야 되고 이런 거 봤냐고 물어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꾸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2절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2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 당시에 가장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신학의 내용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장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앞서도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해서 이해를 해왔어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 건가 하면 누구한테 임할까? 이렇게 대상을 찾다가 저 나사렛 출신의 아주 신실한 건실한 청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잘 준비된. 그래서 그 청년에게로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내용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성을 가졌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 그랬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다메섹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해결을 받죠. 자, 골로새 지역의 신비주의적인 종교 색채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흔들고 바람을 일으키고 부채질하기에 딱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어느 부모가 술집 많은데 사창가 같은데 일부러 찾아서 이사 가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가능하면 공기 좋고 책방 많고 깨끗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과 도시를 찾아서 이사들을 가겠죠.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종교 색채가 강한 지역 안에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담아내고 있는 도시적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신앙생활하기에는 바람을 많이 겪을 험한 분위기와 위험한 상황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마음 한켠에 목회자로서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이나 어떤 교회든지 빈집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안에는 성령께서 따뜻하게 내주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을 목말라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 유홍준 씨라는 분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인가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뭐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그 책은 많이 팔리고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문화재 청장을 할 때입니다. 원래 문화재라는 공간은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 반입이 안 되도록 법률상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재 안에서 무슨 행사하고 나서 이 문화재 이제 수장인 청장께서 유용준 씨가 일부 이제 부하 직원들하고 그 안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파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분이 문화재 청장을 할 때 이런저런 이슈거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부도 끝나고 이분도 옷을 벗고 물러났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문화재라는 것도 사람이 살던 집인데 집이라는 생리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변을 그 당시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일부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뭐 그게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보다는 수장으로서 법률을 어긴 것은 잘못됐죠. 근데 이제 그분 말 논리 속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집이라는 것은 빈집이 되면 금방 폐가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집은 비워놓으면 금방 폐가가 됩니다. 쉽게 들보가 썩고 벌레가 먹고 석가래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의 숨결이 닿고 온기가 닿아서 늘 보수를 하면서 살 때 집이 오래 살아도 집으로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늘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그 부분을 계속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모든 문제점들을 자꾸 덜어내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보시면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의 키,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라는 집은 항상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위험한 현장에 교회가 방치되어 있고 위험한 요소가 주변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내 안에 건강하게 계시면 그 집은 병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살아갈 지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로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모든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답이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답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축도 마친 후에 안수기도 계속 있습니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주 동안 출석한 모든 성도들 이 3주의 집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복종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